자,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입찰 시 재요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그 신방위님께서 입찰 시 재요령을 하는데 무슨 요령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거기 봤는데 우리가?
아니, 낙찰 요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입찰 시 요령? 아, 실수하지 않는
그렇죠.
입찰 요령?
예.
아. 아니, 뭐, 1억짜리 영 하나 더 써가지고 10억 쓴다든가.
예?
뭐, 아니면 뭐, 최저 입찰 보증금에서 1,000원 적게 넣어가지고 현찰 들고 가서 기껏 낙찰, 최고가 매수인이 1등 해도 그래도 탈락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여러 가지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 입찰 들어갔는데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첨부는 했어요. 근데 인감증명서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 3개월 지난 거 갖다 주면 땡.
혹시 우리 오사카님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경매 참여하면서.
저는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에이, 아까 보니까 물건
아닙니다,
많으시던데.
아닙니다.
경험 많아요, 이분.
그러니까
겸손하셔서.
너무 겸손하셔.
아니.
아이,
숨은 고수시죠?
고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 황진님.
네.
혹시 경매 입찰 시뭐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제가 뭐 여기 선배님들이죠. 경매 쪽으로는 이분들보다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지금 하는 녹음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어차피 SFR 카페에다가 이제 다 여기 올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권리 분석에서는 이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권리 분석이잖아. 이거 잘못하면 이제 돈 버리는 거니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있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 권리죠. 이제 첫 번째는 저당권, 그러니까 근저당권 보통 은행에서 많이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정 범위의 전세권. 그리고 경매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 아, 말씀 좀 잘못 들었네. 예,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주택 임차권, 가등기, 가타공, 환매. 예. 가압류, 압류, 소유권. 이런 건다 이제 어쨌든 없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안 없어지는 거. 유치권. 특히.
그런 게
네.
있구나.
법정 지상권. 그리고 말소 기준보다 앞서서 설정된 거. 예. 그런 거다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초보라서 아예 이제 복잡한 걸로는 다안 보고요.
일단 초보자는 쉬운 게 낫다.
예, 아니, 왜냐면은 그런 건드려봤자 머리만 아프고 이제 산수밖에 못하는 애가 미적분 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옥션에 의지해서 딱
아하.
지지옥션은 너무 좀 좋은 게
네.
각각 사이트마다 장단점인데 사용하는데 저는 세 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 옆에 그 MPL이면 MPL. 특수권리면 특수권리. 그 특수권리에 대한 그런 간단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아하.
위반건축, 위반건축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예, 위반건축물에서 뭐 강제, 뭐, 이행금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있죠. 그거
그렇죠.
특수권리는 다 빼고, 일반 물건만 딱 보고요.
아하.
그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소멸 인수돼야 되는 권리와 이제 특수 분석, 특수권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여기, 오사카님이나
그럼 제가
신방위님께서
혹시 세 분께 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거 좀한 분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래도 우리 신방위님이 제일 오래되셨으니까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자, 경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아서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이제 명의이전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신방위님 집이 되잖아요. 자, 그거를 구매하기 전이나 경매하고 나서 분석을 할거 아닙니까? 그 분석을 반드시 하나요?
경매하고 나서 분석한다는 뜻은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제 이 경매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법원 사이트에 가면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소스를 받아서 그 분석을 합니까? 분석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 입찰을 하냐 이거죠.
아, 좀 약간 질문의 그 요지는 알겠는데요. 그좀 뭔데? 그러니까 정확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응찰을 하는
그렇죠.
건데 그 이득을 하러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물건이 1억 5천인데
예.
내가 이걸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예.
과연 내가 뭐 좀 더 많이 받으려면 뭐 예. 인테리어도 예. 할 거고 예. 하다 보면은 비용이 더 비용이
예.
추가가 되니까
예.
예. 그런 추구 전략에 의해서 이 정도를 내가 해서 이거를 물건을 사면 되겠다 이제 예. 그런 예.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제가 지금은 응찰하기 전에 뭐 제가 실력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반드시 저 거치는 것이 저 내일 아침에도 이제 실제 소액으로 하나 들어갈 게 있는데요.
네네.
3개 회사 유료 사이트의 내용을 좀 쭉 읽어봅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적정한 가격이 있는가.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그 지상의 안층은 중개사 인근에다 여쭤봐도 그 안 좋은 면피를 많이 당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분석해야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 경매의 감정평가 같은 것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위한 임대나 매매를 위한 적정한 시격에 대한 가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 건물의 손상 여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복원을 시키려면 그 비용 같은 것도
어쨌든 경매에 물건이 나와서 그 경매를 내가 사겠다고 마음을 예. 먹으면
예.
일단 기본 분석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둘러서 과거를 보면
네.
그게 상당히 미약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묻지마 그 응찰을 아. 한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자,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사카님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오사카님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매를 하고 나서 그 분석을 합니까?
분석 자체는 이제 입찰하기 전에 다 해야죠.
예.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도 저기 조금 적게 잡힌 데도 있는데 요새는 거의 다 감정가가
그렇죠.
거의 이제 비슷한 시세에 버금가게 네. 잡혀요. 근데 네. 빌라는 아직은 그 시세보다 더 높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매매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적정선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 한참 경기 좋을 때 그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감정가도 잡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은 진짜 가격이 얼마를 써야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는 그거는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도 부동산을 많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 입찰가 선정하는데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꼭 항상 경매 시작과 끝에까지 한 분석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럼요. 마지막 입찰가 선정도 분석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그
이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금액도 그렇죠?
각자 이제 자기가 그 물건을 그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나는 1억 2천에 본다. 어떤 사람 1억 3천에 본다. 뭐 그래서 어쨌든 제일 높은 금액을 쓴
그렇죠.
사람한테 낙찰이 가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 오버슈팅인지는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현찰을 갖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 오버슈팅 한번 하면 또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제가
있고.
하나 경험을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봤는데 지하층인데 그냥 뭐 한 10평 정도 지하예요. 근데 완전 지하는 아니고 이제 뭐 지층이라고
반지하
반지하 정도. 근데 어떤 분이 한 4천 한 800에서 900을 써낸 거예요.
어느 동네인데?
여기 강서구 지역인데요.
아.
4,900이에요.
예.
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써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그 경매 참여한 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알아봐서 통화를 하니까 최저가가 3,500이더라고요. 써낸 금액이. 보통 3,500, 3,600, 3,700을 썼는데
그분만
예. 한 4,800에서 900.
뭐 엔필 채권이라 사셨나?
와, 그래서
아니 그건 많이 쓴 거 아닌데 왜
미래의 가치도
그 제 저 얘기하는 것 같은.
하여튼 도둑이 재발전한다고.
아니
또 강서구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왜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아니 평당가 뭐 곱하기 뭐 몇백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신방이
아니 그거 자꾸 내 전략 얘기하지 말고. 그 초창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안양에 저 다가고 계신데요.
네.
그 최저가에서 6천만 원 더 쓴 상태에서 단독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의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응찰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다 필요 없다니까. 아 지하는 하나 그냥 가지고 데리고 평생 내 거 하면 되는
그렇지.
거고. 근데 다가구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뭐 아까 그 뭐 영어로 오바보?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최저가가 2억 2천, 2억 3천이었는데 선순위 세입자 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간단한데 단독이었어요. 네. 예, 6천만 원 더 쓰고.
옛날 메시지만 못 주무셨나?
자, 아니, 아예 모르니까 잠도 잘 자요.
이제 황지희님한테 여쭤봐야죠.
네.
자, 황지희님도 분석하시죠, 많이.
지금 요즘에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분석하셨으면
네.
돈 많이 보셨겠는데 얼마나 보셨어요?
아니요, 분석한 지는 지금 2주째.
2주째. 아니, 2주째 분석 임장과 패차례 연속.
이전에는 그냥 전망만 바라만 보고 있다가 네. 이거를 분석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가격 아니지,
분석은 최고도... 옛날부터 했는데 이제 자기가 입찰에 참여한 게 네. 2주 됐다는 얘기지.
아니, 분석을 했어.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가격 조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아무리 못해도 똘똘해 보이는 부동산 아무리 못해도 두어 군데는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10개까지는 못 가도.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입찰을 할 때 법원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많이 짜고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대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나요?
뭐... 아, 최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원 주고 지인님은 110, 우리 신방위님은 120.
컨설팅.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우리 오사카님 같은 경우 한 130 딱 이렇게 쓰면 그거는 뭐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해서 보면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있던데요.
네.
그게 무슨 뭐 위임을 받아서 짜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한테 유찰 몇 번 시키고 이런 경우가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일반 지금 이 경매 사건 얘기하는 데에는 갑자기 기초를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네. 고급 반으로 올라가셔서
네. 갑자기
차차 아니, 차차 말씀하신 거죠.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대중교통을 하다 보면 네. 뭐가 와요. 그럼 뭐 이런 게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갑자기 있다가 이런 생각 저도 갑자기 그냥 무심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서 혹시 경험을 해주시는.
근데 요즘에 경매가 결코 싼 게 아닌데 그죠?
아, 그렇구나.
거기에 현혹될 분은 아니시잖아요, 최 이사님은.
그렇죠. 자, 아까 우리 황지인님께서 이제 뭐 대금 납부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받았을 때도 납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사카님, 이 경매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는 이제 일반 매매는 거의 이제 전세를 주거나 이럴 때는 저기를 대출을 안 받지요. 네. 저는 다 셀프 등기를 했어요.
와.
근데 등기소에서 아주 퍼펙트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네. 이제 그렇고 일반 저기는 경매 사건은 거의 다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법무사가 은행에서 개인한테는 돈을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법무사한테 주지요. 그래서 법무사가 대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가요.
그럼 요즘에 이제 낙찰만 받고 소유권 이전에 여러 가지 대출이 꼈을 때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안 끼면 이제 뭐 셀프도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그냥
저는 셀프를 합니다. 예. 예.
그렇구나.
보통이 아니에요.
자,
법무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신방위님.
예.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아직 안 해봤는데.
안 해봤습니까?
인도 명령은 네. 많이 해보셨지 않나요?
네,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은 나중에 참고 자료를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우리
예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명도 소송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네. 때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오사카님이 대단해.
네.
명도 소송은 공백 때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올려놓고 이제 미시청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예.
그럼 인도 명령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 해당 경매 사건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잔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를 하면 판사님께서 거기에 그 채무자와 또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한테 이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잔금을 납부한 신소유자에게 인도해줘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명령.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명쾌하다. 점점 가면서 너무 명쾌하게 또 시청자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럼 제가 세 분께 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 황지님부터 제가 이제 선물 드릴게. 경매에 보면
네.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지인님께서 아시는 경매 용어 한두 가지만 좀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들어서 뭐 임장이라 그러는데 나는 임장이라 해서 어디 뭐
현장이 임한다.
아, 그래서
그래서 줄여서 임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경매에 네. 꼭 필요한 용어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일단 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임장은 말 그대로 현장에 임한다. 그 물건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가서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인사님 같이 베테랑 분이랑 다니면 건물의 벽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옥상도 올라가서 보고
그걸 이제 경매 용어로 임장.
네.
어.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셨어요.
다른 또 뭐 용어는 있나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뭐 가나다로 다 뽑아오셨네.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경매 용어 중에 보시면
네네 이제 물건 매각 매각물과 명세서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그럼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지희 씨가 이게 접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용어 이런 거 네. 알려주면 되죠. 저는 임장 그러면 꼭 이순신 장군 생각난다니까.
아니, 임장하면 또 잘못 들으면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부를 때 임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저기 황지희님이 잠깐 네. 생각하신 동안 네. 우리 오사카님께서 또 경매 용어 또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엊그제 들어가려고 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무잉여라고 있어요. 무잉여라는 단어는
네.
채권자가 이제 그 채권자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경매 신청한 사람이
네.
돈을 1원도 못 받을 때에는 그걸 무잉여라고 해서 그거 자체 경매 자체가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세입자인데 그 전에 이제 은행에서도 많이
그렇죠.
대출을 받고 또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도 있고 하니까는 자기한테까지 돈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낙찰이 됐다 하면은 자기한테까지 돈이 이제 64%에 그때 이제까지 떨어졌는데 80% 이상 낙찰이 안 되면 무인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이게 80%만 넘으면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고
역시,
예 그래서 저는 무인여 저는 그렇게 3억 그 80%까지 쓸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낙찰이 된 무인여가 돼서 그 경매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입찰을 안 한 게 있는데 그 무인여도 중요해요.
하긴 진짜 경매 전문가답게 오사카님
무인여라는
걸 또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그 사건을 봤을 때요.
신방이네?
네.
경매 용어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사건을 봤을 때 무인여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잉어가 없는 어항인가 보다 해서 무인여인가 아니면 네. 이순신 장군께서 뭐 임장부태라고 했는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그 아주 초기 3년 전 제 초창기 모습을 생각하면 그 검색을 이렇게 하면 지역 구분을 안 하고 가격으로 이제 흘러치닫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만 원에다 놓고
네.
오라가듯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
아무 경매 사건이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그 수준에
네.
딱 꽂혀요. 그러니까
네.
공부를 별로 안 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 보면 싸니까 좋아서 흥분을 해가지고 서울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던 그곳에 가서 아우 이 사건 정말 난 마음에 드는데 한번 좀 이거 좀 봐주세요 했는데 그 왜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방이님은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나 삼점포로 자꾸 빠지시네.
그러니까 바로 그 스토리를 서론을 길고 얘기하는
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분 경매.
지분 경매.
예, 나는 그 처음에 봤을 때 지시성을 가진 분의 경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분 경매가
네.
검색을 금액으로만 의존을 하고 용어를 모르고 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분 경매가 상당히 고단수 경매지 않습니까?
공원에
예,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최 이사님이 이렇게 경매 용어를 쭉 가지고 나왔을 때
네.
이런 게 상당히 좋다는 뜻을 좀 너무 서로를 길게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 아니 실제로 그 용어를 알았다면 내가 안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황지희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그 이 경매할 때 그 교수님들도 그렇고 여기 이사님도 그렇고 그 매각물권 명세서를 꼭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수물건 빼고 일반 물건에서 이제 경매 수익률 결정하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대차 관계나 배당 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세입자의 유무와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 임차 기간 얼마고 계좌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았는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문서이니까 네. 그거를 꼭 진짜 꼭 확인하셔가지고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고란에 조사관의 이제 그 분석 내용도 또 한번 봐서 참고를 해서 이제 적정 금액으로 이제 꼭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 똑똑해. 이, 오늘 낙찰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분이 낙찰이 안 되는 거야?
300만 원 차이로?
진인사 4,000명이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한 30번쯤 떨어지면 이제 대열을 낚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진짜 경매에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시는 그 대한부동산 경매학회라고 이제 그 조충원 회장님이라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요. 그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또 이 경매를 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그 경매는 투자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최상영 이사가 꼭 경매에 또 이제 참여를 저도 하고 싶고 할 때는 꼭 이 열 가지는 꼭 명심하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경매는 경매 투자 이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고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10계명.
자, 첫 번째로 법원 경매 물건의 특성을 이해하라.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가격에 속지 말 것.
아하.
그 보충 설명을 하면 뭐 법원 감정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정평가 회사에서 산정한 최초 경매 가격이고 물론 뭐 공신력 있는 평가회사에서 산정한 만큼 신뢰성 또한 없지 않겠지만 법원 감정가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가격 평가 후 첫 입찰에 붙여지는 시간만 2,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두 번 이상 입찰되는 경매 물건 속성상 가격 평가 시점과 현재 시점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시세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지 감정가보다 많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응찰 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고.
예.
자, 세 번째, 아까 제가 우리 세 분께 말씀드렸던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자, 네 번째, 뭐든지 요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것.
예.
자, 다섯 번째로 경매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
입주 시점을 넉넉히 계산해라.
아.
자, 여섯 번째. 아까 우리 지인님께서 그 말씀했죠. 임장이라고.
예.
반드시 현장을 답사할 것.
예.
다음 일곱 번째. 절대 가격에 연연하지 말 것. 여덟 번째.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할 것. 특히 예. 뭐 아까 우리 신방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1억인데 공을 하나 붙여서 뭐 10억이라든가.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온 거겠죠. 자, 아홉 번째. 보이지 않는 함정을 조심할 것.
예.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잘 모르고.
예.
자, 마지막 열 번째.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소유권이 완전히 나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방심하지 말 것.
아.
그죠? 완전 소유권이 이전에 돼야지만 내 거라 이거죠. 아까처럼 뭐 그 뭐랄 좀 뭐 돈을 못 내서 이렇게 뭐
예, 항고한다 그거.
예,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되면은 제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10%를 뭐 이 더 내고 또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사카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매 투자 10계명을 아까 그 아시는 지인께서 저를 이제 하나 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신방인님, 우리 오사카님, 황지인님 세 분이서 응? 자, 법원 경매란 어떤 것이고 또 경매에 참여했을 때 경매의 절차, 입찰 참여 안내, 경매 참여 방법, 또 준비물, 입찰표 기재하는 방법, 또 주의할 점, 그 대금은 또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인도 명령에 대해서, 또는 경매, 아까 세 분께서 경매 용어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지인님께서 경매 할 때 필요한 서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경매를 투자할 때는 꼭 열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참 우리 그 경매를 많이 알고 싶은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도 자 우리 세 분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팟캐스트로 해서 이 내용을 문서상으로 한번 여기 팟캐스트에 올리는 건 좀 어떨까요?
팟캐스트가 아니라 카페에다 올린다는 말씀이신죠?
예. 어떨까요? 그걸 오늘 좀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오늘 이거 방송하기 전에 우선 최 이사님 자료 준비 정말 노력하신 게 보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허접한 거 한두 장 가지고 할 줄 알고 이게 좀 삐딱선을 탈락을 했는데 자료가 너무 충실하니까 할 말을 좀 못...
그러면 요거를 보충 자료를 한번 올려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요. 자 우리 지금 SFR 재테크 이야기 시즌2 지금 3회 마치고 4회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신방인님, 황지인님, 오사카님을 모시고 진짜 법원 경매, 진짜 모든 궁금증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제 풀어드렸고요. 자, 또 경매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식계명도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꼭 이 내용은 경매에 관심이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상으로 SFR 재테크 시즌2 3회, 4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신방이님, 황지인님, 우리 오사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회에는 또 다시 한번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방이님께서 이제 경매를 받으셔서 이제 매매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이런 그룹이 돼서 호흡이 짝짝 맞아서 우리가 이제 매매까지 이루어진 부분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다음 우리 팟캐스트에는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오늘은 좀 이렇게 경매 절차다 보니까 좀 딱딱했었잖아요. 다음번에는 좀 개그맨을 한 명 좀 모시고 와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저기 신방인님하고 우리 최상영 이사가 경매를 물건을 다섯 개를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 신방인님은 경매를 받고 공사까지 인테리어를 마무리 해주셨고 저는 매매만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둘이 호흡이 맞아서 그 다섯 물건을 한 달 정도 만에 다 팔았거든요. 근데 요런 노하우 이제 그런 방송을 가지고 또 우리 황지인님, 우리 오사카님, 우리 신방인님 저와 함께 또 다음 방송에 개그맨 모셔서 재미있게 이제 방송을 다음 주에는 진짜 웃음이 많이 날 수 있는 방송으로 딱 녹화를 한번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 개그맨이 어떤 분이 나오실려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그 코미디 빅리그에 미키 광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뚱뚱한데 그 나중에 코미디 빅리그 TVN 방송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갑과 을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맨날 와. 등치 커서 이렇게 맨날 기때기 맺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미키 광수거든요.
주로 많이 맞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경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경매 관련하는 걸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가님들이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패널 정도.
패널이라도 지금 현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증이나 또는 뭐 경매에 더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그 재테크 이야기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꼭 준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또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저희가 답을 드릴 테니까 꼭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팟캐스트 게시글에 댓글로 그렇게 좀 그렇죠. 참여해달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방송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자 이런 방송은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네. 방송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한테 좀 내용을 주시면 네. 저도 계속 참고를 하면은 우리 방송이 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근데 또 이건 뭐 딱 그렇게 딱 정하지 않으셔도 어느 네. 순간 또 이제 점점 정립이 되고.
저는 지금 아이디어 확 하나 떠올랐어. 네. 5회 연속 폐차란 지시 사건별로 그 스토리 얘기하면 1시간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
가격 분석, 임장, 기침 흘리면서 막 밤중에.
그거는 제가 따로 저기 황진님하고 통화를 해서
예.
그런 좀 재미난 스토리를 예. 사연으로 좀 받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그맨들이 좀 한번 읽어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처절한 아가씨의 막 응찰기
황진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한번 제가
아 그래요? 예. 여성 목소리를 내요?
그렇죠 남성들이 요즘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개그맨 김영철 알죠?
예, 예, 예. 영어 잘하는 분
춘화 목소리 얼마나 잔댑니까?
아 그래요? 그분이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아, 아.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세 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앞으로도 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좀 고맙겠고 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